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만큼이나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부분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사상의 바탕을 가진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집회를 해도 요란하고 시끌벅적해야 뭐가 있는 것 같고 조용하고 정돈된 것은 무언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대단히 경계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님께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에 관한 부분에 찾아서 말씀과 더불어 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영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밀하게 신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신앙에 실패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건전치 못한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치부해버리는 그런 불경건의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간격을 우리가 가진 제목과 더불어서 쉽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법령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령의 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일이 끝나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오셔서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로 우리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익숙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앙에 관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 바로 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이성이나 감성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인 만큼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도 위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유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거스는 게 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비교를 야고보가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기록이지만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과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나 같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영적인 한계 때문에 가르칠 것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저들이 육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그 상황에서 이해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줘보십시오.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귀중한 것을 모두가 이해한다면 아마 세상에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 관한 것은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성령이 충만치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아무리 줘봐야 소화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답답함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이 그랬다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이 13절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안타까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서 해결되어진 것은 너무나 분명함을 사도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모두 떠나버린 사도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신앙하는 사람들, 즉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오셨고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두 번째 제목에서 생각할 내용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성령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바로 이해해야 그분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역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성령에 관한 교훈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들에서 성령을 거론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실 일과 역할 이런 것들을 예수님만큼이나 가장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단순히 이상한 말이나 하게 하고 온갖 질병을 고치게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삶이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인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부스러기라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으러 오셨거든요.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아무 이적이나 표적이 다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가치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삶이 표적이고 이적이라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령의 사역의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치조차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을 힘입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려 들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구약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의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 성전에 서서 외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 39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승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요한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오셨다고 해도 요한도 마리아도 다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구약시대처럼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이런 간격을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성령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랬다고. 물론 성령의 명칭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또는 뭐 성경적인 이름 이런 이름들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같은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요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생각해 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거랍니다. 사람의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이걸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굴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귀중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 증언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1차적인 최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인격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일인데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주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귀중한 사역은 가르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심 사역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치유와 능력의 사역도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그랬지 않았느냐? 제가 서두에 이걸 뭐라 했어요? 성령의 부스러기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성경의 세 군데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언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표적으로 증언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만 봅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성령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과 이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목표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각자의 손에 들려진 오늘의 시대에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사역은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안수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과 같은 시대에 기적과 치료는 완료되었지만 이제는 야고보를 통해서 당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기름을 바르며 치료와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내용에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시지만 시대를 따라서 사역을 달리하시고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신앙의 사람들의 스승인 성령을 함부로 대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3절을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이해하겠다고 그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확실하고 영원한 인도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인도자,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역할을 약간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자는 성령이시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No.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의 기도했기 때문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보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성령은 주어집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가장 성경의 성령의 받음에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령은 거듭나지 않은 죄의 사람 속에 성령은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하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은혜로 와 계시는, 인침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치료자이심에 분명합니다. 제가 육신적인 치료가 부분적인 부스러기라 그랬죠. 성령의 치료는 육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육신은 한 번으로 완전히 치료하시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치료하십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은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치료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성령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이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13절에 나타난 대로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을 봅니다. 첫째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모든 진리,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오늘 본문 13절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것을 지어가지고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만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의미므로 성경 밖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세 번째는 이것은 장래의 겁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다 읽은 12절 전에 7절에서 11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인생의 미래보다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산다면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속한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도 늘 빛으로 인도하실 것과 영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래 일을 알리시는 성령을 따라 산다면 절대로 공포나 불안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은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믿음의 사람 속에 와서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의지들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 따라 살면 정욕적인 육신의 일들이 성취되지 않고 영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성령께 순종이 되는, 육신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안 가면 어때요? 부모들이 근심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기뻐하시게 하시려면 성령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되겠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끄다, 불을 끄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와 계신, 광명의 빛으로 와 계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합시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성령은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왜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구속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오신 성령의 귀한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에 대한 인격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뭔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